전도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8장 전체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와 전도서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도 이렇게 말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주신다. 오늘 그 전도서 8장 1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요.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웃음이 만면에 웃음이 충만하고요. 얼굴이 편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편하고 이뻐지고 아름다워져요.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은 어떤 섹시한 의미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폭나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 얼굴에 그 굳어진 것, 험상궂은 것도 변화되어집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롭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여러분은 그래도 스포츠에 그렇게 막 지대한 열정을 안 내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축구 생각 안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아마 축구 팬들은 지금 되게 힘들 거예요. 이제 막 축구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KBS의 그 축구 해설위원이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예요. 이영표 선수가 KBS에서 축구 해설을 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KBS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 제 1위는 MBC나 SBS가 될 것이다. MBC는 차범근과 차두리가 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SBS는 이번에 그 새로 안정환이하고 송중국이를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아주 김성주 아나운서가 재미있게. 그래서 두 개의 방송 중에 1등과 2등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그 방송에서 뜻밖의 결과로 이영표 선수가 해설하는 KBS가 1위가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영표가 해설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게임을 잘 해설하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는데 다 맞은 거예요. 아, 1분 전 비길 거라고 했는데 비겼고, 스페인이 몰라갈 거라고 했는데 몰라갔고, 우리가 후반 70분까지만 견딘다면, 그리고 이근호가 반드시 1을 낼 것입니다 했는데 정말 러시아에게 점수를 내가지고 무승부가 되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뉴욕타임즈에도 막 속여가지고 이영표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점쟁이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영표 선수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옛날에 그 월드컵 할 때 보면요, 꼭 엎드려서 기도하고, 온누리교회 그 TV에 보면 새벽에 간증도 하더라고요. 참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뭐라고, 어차피 자기도 그래, 자기도 모른대요. 모르지만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런 축구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영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은 손흥민이가 일을 낼 것이다. 한번 두고 보세요. 또 혹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 김남일이 자기도 막 예언을 하면서, 한 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지, 이영표가 뭐 잘하는 거냐 하고 자기도 막 예언을 했는데 자기 한 말은 다 틀려가지고 이영표한테 두 손 들었다. 자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비록 함부로 말을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리분별을 판단하는 지혜를 주셔요. 비즈니스 하신 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거는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고요, 인간이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함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친구 하림이와 니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인생의 앞으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나는 잘 모르고 인간이 어떻게 앞날을 보면서 결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제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순간에 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다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상황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고 그러한 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얼굴이 빛나고 그 얼굴에 험상 굳은 것이 변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항상 지혜로운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 사람은 항상 진실합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악하거나 간교한 계략에 빠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의 복, 막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함부로 얘기했다가 그냥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은 정말 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앞과 뒤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반대로 말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진실합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사랑이. 근데 사랑이 뭐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남가주 평화전원기는 정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실을 말하고 언제나 진실편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자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verse 2 through 4 all together ready begin.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여기에 보면은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며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왕에게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진실되게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한국에서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서울시장 선거하는 그 어느 투표소에 가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 선관위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손을 내밀면서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한데 여덟 번째인가요? 맨 마지막에 앉아있던 그 진보당 출신의 그 젊은이가 아 대통령이 아, 수고하십니다 웃으면서 손을 내미는데 딱 쳐다보고 손을 안 내밀었어요. 끝까지 사양하고 그리고 악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말했느냐. 뭐 독재자 어쩌고 저쩌고 이념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념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이념이 다른데 악수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 대통령으로서 한 국민에게 손을 내민 건데 아무리 이념이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위를 사용하고 그의 그 권력을 사용한다면 쥐도세도 모르게 그 친구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일상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일국의 대통령은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 정말 능력도 없는 친구가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요. 언제나 진실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위의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서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취임식을 할 때 선서할 때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고 온 국민은 그 대통령을 섬기기로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내가 비록 그 사람이 원수고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좋아해서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면 국민의 의무로서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법적으로 나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임기 끝나는 동안 대통령으로 섬겨야 되는 거고 와서 악수하자고 황송하게 하면 감사하면서 해야 되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변명을 말하지만 그것은 창피한 거고 창피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왕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요즘 인기인 이성계의 이수님이 그랬어요. 대화가 뭐냐? 너하고 나하고 논쟁하는 게 뭐냐? 그것은 네가 나를 이길 힘이 있을 때, 힘이 대등할 때 대화가 가능한 거지 힘이 없으면 너는 내 말에 그냥 복종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 우리가 무슨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게요. 자기가 힘이라도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만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입으로만 하다가 너 왜 네 생명을 채촉하려고 하느냐? 네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권력자에게 복종하라. 왕에게 복종하라. 오늘날로 치자면 대통령에게 복종하라. 또 오늘날로 치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물건을 많이 오대해주는 사람 존경해야죠. 대우해야죠. 말 잘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다 자기 생명을 재촉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로운 자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환경에 예민하다. 환경에 예민합니다. 환경을 파악할 줄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환경에 무지무지하게 예민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리빙스톤이 그 인도네시아 인도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 리빙스톤이 중국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선교하려고 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아편전쟁이 일어났어요.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위험해가지고 리빙스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인도로 옮겨가지고 인도에 엄청난 그 전도에 효과를 올릴 수가 있어요. 왜 리빙스톤이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바꾸어서 인도로 갔겠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었던 인도하심을 바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영국 사람이 들어오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까? 바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갔다가 그만 목사님하고 그 젊은 청년이 탈레반에게 붙들려서 인질로 잡혀가지고 그 중에 두 사람이 총살을 당했죠. 이게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환경에 예민해야 될 이유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바보같이 지금 저기 가면은 저 탈레반에게 잡혀 죽는데, 아니면 저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 가가지고 선교한다고 가다가 그 반대 세력에 잡혀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리 들어가는 사람은 바보죠.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하라.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먼저 조건을, 그러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했어요. 뱀의 특성은 자기의 위험을 파악하고 빨리 피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길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에서도 이제 교회가 점점 발전하면 이제 선교도 해야 되고 단교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 안전에 관해서는 항상 이 촉각이 곤두서 있어가지고 위험한 길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7절까지 벌셉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지킬 줄 압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얼굴 관리를 해야 할지를 압니다. 왕의 마음을 어떻게 즐겁게 해야 할지를 압니다. 그리고 왕의 기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왕 앞에서 물러날지를 압니다. 때와 그 판단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와 판단에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므로 올바른 길,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사실 금년에 그 니카라과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7월 다음 주쯤 원래 가야 될 날짜인데, 제 아들 하림이도 의대도 앞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선교 경험도 좀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5월달에, 3월달에 포기했어요. 왜 3월달에 포기했느냐? 제가 예상했던 텍스 리펀드가 갑자기 IRS에서 회수해가지고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경제적인 압박이 생겼고, 그래서 계획의 차질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전에 저희와 같이 함께하던 목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떠나버리므로 나 혼자 남게 되었는데, 저 혼자 여름을 놔두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환경은 누가 봐도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 좋지만 다음에 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가기를 원치 않는구나. 저는 마음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즐겁게 독립기념일에 우리 교인들끼리 멀리는 못 가지만 즐거운 행사를 가지자. 이게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월 4일과 7월 5일, 7월 6일까지 다 참석하셔가지고 즐겁게 먹고 또 바닷가 가서 산책도 하고 또 주일 오후 점심에도 또 한번 즐겁게 먹는 그 놀라운 축복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환경에 민감해져요.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지금 죽음이 엄습해오고 있는데, 자기에게 지금 엄청난 지금 재난이 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고스란히 받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환경에 민감한 사람은 그 세월호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뭔가 경고를 했을 거예요. 타지 말라고 했거나 설령 탔다 할지라도 빨리 일어나서 느낌이 막 가판으로 나와가지고 나가줬을 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그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그와 같이 그 영적인 귀가 닫혀버린 사람, 너무나 둔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지닌다.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지닌다라는 말은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주의를 범하면 안 되지. 내가 악을 도모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칼빈주의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대한 모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칼빈주의인데, 이 칼빈주의가 들어갔던 그 스위스 제네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사람들의 그 도시가 천사들이 사는 도시와 같고 도둑이 없고 거짓이 없고 사람들의 얼굴이 성령이 함께 하니까 막 밝게 빛났어요. 그래서 필립 제콥 스페너라는 사람이 그 제네바를 여행했는데 아이 얼굴이 막 밝게 빛나고 도시가 환하더란 말이에요. 저희도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에 한 번은 그 나고나 비치에 있는 그 쇼라인 그 아메리칸 처치에 들어가서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는 앵글로색슨 영국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머리도 노랗고 하얗고 얼굴도 하얗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전체 그냥 분위기가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신비로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이 필립 제이콥 스테너가 여행한 제네바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없고 또 이렇게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왜 이 도시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칼빈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필립 제콥 스페너가 돌아가가지고 자기도 그 제네바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우리도 사랑합시다. 해가지고 그 저먼 루트란 파이어티즘 무브먼트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루터교가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Chapter 8, verse 9 through 13. All together, ready, begin.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 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혀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악한 일에 징벌이 바로바로 임하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담대해집니다. 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나 봐. 내가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내가 벌을 받지 않네. 그렇게 하면서 더 죄를 짓고 죄인은 악을 100번이나 행하고도 장수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막 근심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의인은 어디로 갔으며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 뭐냐, 악인이 왜 이렇게 죄를 짓는데 악인들이 잘 되느냐라고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100번이나 고쳐 말하지만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지 악을 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은 잘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의 전체로서 주시는 복이 그에게 임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를 잘 믿으면 내세에서 복을 받거니와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저 영생이고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이 축복까지 줍니다. 그러나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얼핏 보기에는 이 땅에서 그냥 장수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반드시 잘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아삽이 이 악인의 문제,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잘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 악인의 결국 일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 일상에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도 많아 보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 자기들은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들의 결국을 하나님의 환상 중에 아삽이라는 시인에게 보여주었는데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 악인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 땅에서 죽고 그리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서 떨어져서 그 고통에 그 형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아삽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오늘 솔로몬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이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잘 될 것이요 악인은 반드시 잘 되지 못할 것이라. 또 시편 1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장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고 죄를 안 지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으로 동행하자.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가야 되고 성령이 나의 스승이 되어야 돼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에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또 그 찬양 사역자가 와서 기타 치면서 하면 또 우리가 평상시에 부르는 찬양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찬양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감격을 느껴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기도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리고 선을 행해야 돼요. 매일 살면서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을 행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에게도 찬양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찬양팀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의 찬양이 항상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행동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마지막 620장 들으도록 하겠습니다.